VOA 세계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틀 일정의 이번 방문 중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두 장관이 양국 간 협력과 유엔, 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러중 외무장관의 이번 회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네 나라 군이 해양협력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 해군과 공군 간의 전문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리, 전술, 기술과 절차상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4개 나라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곳곳에서 대치하는 등 영유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필리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국 지도부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서 섬으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해 최소 9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실베리오 나우아이토 모잠비크 섬 행정관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 130명을 태운 이 선박이 전날 오후 침몰했다며 이날 현재 새벽 현재 94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모잠비크 남플라 지방의 룬가와 모잠비크 섬 사이를 운행 중이었으며 당시 선박은 탑승객들로 초만원을 이룬 상황이었고 익사자 중 어린이가 상당수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하이메 네투 남플라 지역 행정장관은 남플라 지역에 떠도는 콜레라 발생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지역 내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며 주민들이 본토에서 3km가량 떨어진 모잠비크 섬으로 탈출하기 위해 어선으로 쓰여온 이 선박에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 최근 몇 달간 확산하고 있는 치명적 콜레라 발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철수했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철수는 남부 라파 등지에서의 향후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라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가자 남부에서 4개월간 지상작전을 수행한 병력의 휴식과 재편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식 뒤 이 병력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암호화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도 이달 중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독자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일 오후 7시 17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2호기는 오전 9시 2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2호기는 9시 11분쯤 시도한 해외 지상국과의 1차 예비 교신은 실패했지만 10시 5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본 교신에 성공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영 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 위성 1호기를 펠컨 9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 위성은 오는 6, 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불리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처음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을 합친 개념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사정찰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필수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습 공격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런 군사정찰위성들이 북한의 전면전 징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지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른바 4.25 사업 계획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호기와 4호기, 5호기도 모두 SAR위성입니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또는 초소형 정찰위성 50에서 60기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무게 500kg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kg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 위성이 2026년부터 2028년, 초소형 정찰 위성이 2028년부터 2030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소형 위성들까지 발사가 마무리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30분 이내로 단축돼 북한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비와 인원의 이동을 포착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에 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장관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즉 4월 15일을 즈음에 쏘려고 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도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관련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올리려면 상반기에 최소한 1기를 발사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하반기에 2기를 쏴야 한다며 일정상 4월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두 번째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만리경 1호의 정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라 새 위성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궤도상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광학 능력이라든가 여러 그 정찰위성이 가져야 할 능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2호기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찰위성 능력을 좀 더 완성되어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 이런 압박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광학 촬영 위성인 만리경 1호는 목표물을 찍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정찰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가 없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술 지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은 사보다는 기존의 광학 촬영 장비를 실은 위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도 사 위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관련 부품 확보나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지원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통제 품목에 속할 것 같아요. 유엔의 제재를 받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 독자 기술로는 좀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 광학위성뿐만 아니라 사위성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민 박사는 북한은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광학장비 관련 기술 등 위성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마적 출신 무명 인사를 소련이 국가 영웅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발행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본명을 김성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만주에서 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성주는 1945년 10월 소련의 선전을 통해 뛰어난 조선인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으로 격상됐고 소련에 의해 조선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소련 군정은 그에게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와 조선 북부 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조선 전역에서 전설로 통하는 훨씬 나이가 많은 조선인의 이름과 명성을 활용한 것이라면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미국 국무부 정보기관이 작성한 국가정보조사집의 한반도편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주요 인물 신상 정보를 소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문건을 기밀 해제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CIA는 이보다 앞선 1949년 기밀 문건을 통해서도 김일성이 실제로는 김성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이 한국에서 떠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이번 문건은 김일성 등 북한 내 주요 인사 23명과 한국 내 인사 21명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기록,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자료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건은 진짜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도쿄의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실제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공산주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현재의 김일성이 거친 성격을 지니고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성주가 기민함과 타고난 지능, 친화력을 가지는 등 비공산주의 관찰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건은 김성주가 1945년 가을 평양에서 열린 해방 축하 행사에서 유능한 조선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비공산주의 정치인이었던 조만식에 의해 김일성으로 소개됐다는 당시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불안감을 느낀 조만식은 처음엔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소개한 김일성에게 설득당해 김일성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만식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외면당해 평양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문건은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도 언급했습니다. 당시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당과 국가의 명목상 수장이지만 조선노동당의 궁극적인 권력은 소련이 신뢰하는 신복들, 즉 당 충성파의 내부 핵심 세력을 통해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과 소련에서 훈련받은 그의 동료 빨치산뿐 아니라 특별히 소련계 조선인으로 구성된 작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내각 부총리 직책을 맡은 허가이가 북한 내 실질적인 권력으로서 김일성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련계 조선인인 허가이는 소련군 민정부 요원으로 1945년 북한으로 들어가 노동당 제1서기와 내각 제2부총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발표된 지 약 1년 뒤인 1953년 평양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김일성이 정치적 경쟁자였던 허가이를 암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IA는 자체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기밀 해제 문건을 전자문서화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2만여 건의 문건이 게시돼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건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CIA는 한국전쟁 전후 김일성 주석의 삶과 1951년 신원비상의 북한군 장교의 김일성 암살 시도 등을 담은 여러 건의 관련 문건을 기밀 해제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8일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북한 위협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박 고위 관리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폴란드 바르샤바, 스웨덴 스톡홀름 등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북한 위협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한 이후 미국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한일 3국협력이 올해 세 나라 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영내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국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 측이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You're right. In my recent trip to South Korea, I met with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만나 매우 폭넓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한 동맹이 안보 파트너에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 동맹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총선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한국 국내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쪽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또는 친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폭넓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자신도, 즉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한국 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이산가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화상상봉도 시작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봉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들이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You know, there is a saying,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So the vote was not a surprise for us.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김정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품을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러 협력 증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유엔이 우리의 가치와 전 세계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지원하는 미국을 저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데요.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4일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기름을 받고 있으며 아마 식량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인가요?
No, I cannot confirm that. I know my colleague Amibera said.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측도 그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료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증명되기도 했고요.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조치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대러시아 제재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북중러 연대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It goes to what we just discussed, but we know that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의 이 새로운 연대는 자유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런 공세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11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3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You know, we already know Japan and South Korea have already stepped up to
일본과 한국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은 3국 관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동맹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를 매우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돼 기쁩니다. 이 관계가 일본과 한국의 선거,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 3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오랜 역사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3국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고 단합되며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장비 공동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first of all, I think it's a good thing. And it will help promote shared security priorities of both of our countries.
우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도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현지 계약업체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일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항공기나 드론을 더 만드는 등 현재 우리가 부족한 역량들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방위 역량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품목과 어떤 무기를 공동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보다 앞서가지 않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협력이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o, our trilateral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is
인도태평양,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런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입니다. 미국이 압박한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나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 전선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크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So we need to reassert peace through strength.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과의 외교적 관여는 그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몇 번이고 증명됐습니다.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해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인권 문제와 비핵화처럼 제가 매우 중요시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관여가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암호화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 미국 내 국론 분열과 영내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공개한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수행했으며 국가안보에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가적 수익 창출을 위해 기록적인 양의 암호화폐를 약탈해왔다면서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에도 계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은 2017년 이후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에만 총 6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확산과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의 해킹 활동을 자체 추적한 결과 지난해 6월 초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주체는 일명 APT38로 불리는 북한의 해킹 조직 제이드 슬릿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1억 2,50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과 8월 온라인 암호화폐 카지노 자금 탈취 사건도 모두 제이드 슬릿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블루노로프로 알려진 사파이어 슬릿도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의 직원 및 개발자들에게 가짜 채용 웹사이트를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자금을 빼돌리려 한 사실을 여러 차례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 한 해 국가안보에 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계속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은 미한이 3국 동맹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지정학적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들이 미국과 한국의 항공, 우주 및 국방 분야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추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조직과 민간 연구단체 및 비정부기구, 언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외교관이나 한반도 전문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찰 및 해킹 활동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조직의 기술과 역량이 날로 진화하면서 그 위협도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도어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악성 행위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AI 기반 도구인 챗GPT와 같은 언어 대형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연구하거나 스피어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등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 국론 분열과 영내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AI 생성 미디어를 이용해 동영상과 오디오 컨텐츠를 제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술은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고 타이완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열을 악화시키는 캠페인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번 사이버 보고서 발표에 대해 북한 해킹 조직이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one of many ways that they try to generate revenue, whether it's to
그러면서 북한이 단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위장 취업과 백도어 해킹, 공급망 공격, 암호화폐 탈취 등 공격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한일 국방관계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4일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일본이 장거리 반격수단을 포함한 방어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을 연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차원의 3국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며 후속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3국이 각 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과 미한의 양자 훈련을 서로 참관하며 3자 차원에서 유사시 대비태세를 계획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사상 최초의 공동안보선언을 통해 양국 국방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과 호주의 2007년 안보협력 공동선언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동관심사와 협력 분야를 명시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호주, 필리핀, 타이완과의 연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일 동맹의 군 지휘 통제를 현대화하고 일본의 정보 분석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미일 양국의 방위 산업 기술 협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며 주요 전략 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일이 주요 7개국 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7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한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제 정치와 경제 대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두 국가인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도록 G7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선이 아니며 오늘날 국제적 도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역량과 일치된 견해를 가진 추가적인 목소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는 5일 VOA에 한국이 G7에 가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bout the idea that Korea brings real capability to the table and should be part of the conversation about how to respond to global issues.
존스톤 석좌는 한국이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라며 또한 이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한국은 더 많은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 모두 상당한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국제적 지도국가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또 미한일의 안보가 깊게 연결돼 있어 한국을 떼어놓고 미일 동맹 강화를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과 북한 위협을 고려할 때 아시아를 하나의 통합된 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0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억지력과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Significance is that it's good for deterren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 strong U.S.-Japan relationship is critical to deterrence.
존스톤 석좌는 강력한 미일 관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억지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일 간에는 악용될 수 있는 틈이나 견해차가 없다는 점이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관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수준이며 미한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점령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4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타이완 유사시 주일 미군과 함께 주한 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이 중국과 타이완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군에선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발표는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이죠. 핵실험도 계속해서 감행했고요. 핵 보유고도 늘리고 있고 그들의 어조도 분명히 더 위협적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한국과의 소통을 끊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는 신빙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듯 이런 역량을 실제로 달성했다면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구축한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위협적인 미사일이라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나 일본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과 위협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도 북한이 방향을 틀면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할 때 만났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비록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과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실험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어떤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성사된 건가요? 과거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현재 외교 안보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관계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는 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그 관계의 본질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3국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3국 모두 북한의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억제력은 미한일 동맹관계의 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려, 공격적인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논의할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현재 느끼고 있는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관심 받는 것을 즐기죠. 여기서는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심인데요. 전 세계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사적으로나 실제 무기 역량 측면에서나 훨씬 더 위협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 중동 사태와 테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협과 일촉즉발의 상황에 세계가 직면한 가운데 여기에 북한마저 더해진 겁니다. 무기를 개발하며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억제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대화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의 위협에 대해 행동에 나설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 미국은 미일 동맹과 비교해 미한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이 한국에 2만 5천 명에 가까운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나 군사계획 등에서 말이죠. 미한동맹은 강한 관계입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더 큰 협력을 얻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모두가 군사 역량을 키워나가면 김정은이 판단 실수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을 때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북한 김정은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나 오판으로 한국이나 영내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정권을 잃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어떤 종류의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오랜 군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력을 키우는 데 분명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왔죠. 그리고 일본은 역내 방위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생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일 미군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주일 미군의 규모는 함대와 해군 역량으로 이미 크긴 하지만요. 또 3국이 공동 훈련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만약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면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양국이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생산을 하게 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도 무기나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나라가 충분히 탐색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 산업이 있습니다. 미사일과 상당한 양의 무기를 생산하죠. 한국은 역량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상황은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도 있고요.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안보 관계를 구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적인 관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미일 양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주일미군의 작전 지휘 기능을 강화해 일본 자위대와의 일체화를 가속하겠다는 건데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구조에서 상당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성 장군이 지휘합니다. 많은 병력을 유지하며 공동훈련하는 협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훈련하고 동맹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본에서도 구축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그건 자신의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역내에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호 안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주한미군과 비슷한 체제가 될까요? 아니면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될까요?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한국에는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규모의 미군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함대와 항구시설 등 더 큰 해군력이 있고요. 또 일본 오키나와에는 미군 해병대가 있죠. 오랜 기간 그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관계와 협력을 더 발전시킬수록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경우 각국이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이죠. 물론 이것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3국이 김정은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함께 동원되는 겁니까?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invade Taiw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 침략을 시도하는 실수를 할 경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그런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제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북한을 막기 위한 투자일 뿐 아니라 타이완과 관련해선 중국을 막기 위한 투자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미일 동맹 강화가 대북 억제에 관한 의미와 타이완 유사한 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기호 기자였습니다. 유엔 제재 북한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유조선인 천마산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지난달 31일 현지 시각 오후 10시 43분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약 19분간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에 나타나기 전 천마산호가 마지막으로 위치 신호를 보낸 지점은 일본과 가까운 한반도 동해상으로 시점은 지난달 9일입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채 약 20일간 운항을 하던 천마산호가 돌연 러시아 인근 바다에서 잠깐 신호 정보를 외부로 내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 앞바다에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선박이 러시아 근해에서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 유조선인 안산 1호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안산 1호가 지난달 25일 러시아 나후카항에 기항했으며 약 6일 뒤 러시아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안산 1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며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제재 선박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던 선박을 나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And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이어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 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노르웨이가 북한의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4일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번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 당국의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VOA에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4월 8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회동합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후세인 국왕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후세인 국왕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과 미리 조율한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과 협의합니다. 평화안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1967년 이른바 6.1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충돌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고원에 농작물을 경작한다고 선언했고 이때부터 시리아와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것입니다. 시리아는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집트의 대통령도 대이스라엘 전쟁 준비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이스라엘은 즉각 전시체제에 돌입하고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 요르단의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빼앗았습니다. 불과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하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 정전이 실현되지만 중동은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강력한 친서방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닉슨은 후세인이 들고 온 중동 평화안을 거부하고 맙니다. 1973년 4월 8일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칙과 학교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다니던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프랑스 파리로 가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에 담고 20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05년 24살에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됐습니다. 피카소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고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그려낸 게르니카가 있으며 6.25 전쟁을 주제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도 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